VOA 재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위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를 국내 테러라고 비난하며 시위 진압을 위해 모든 주지사에게 충분한 수의 주방위군을 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나 주정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군대를 배치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조직자들은 가혹한 형사처벌과 장기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일 시위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최루탄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해산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보다 권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의무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보살핌이지 유권자들이나 후원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필요보다 자기 정치 기반을 위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해 힘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증오의 불길에 부채질하지 않겠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은 인종정의 상처를 치유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2일 미국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도중 경찰의 폭행을 당한 자국 기자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워싱턴 주재 호주 대사관에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미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 현장을 중계하던 호주의 TV 기자 한 명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았으며 카메라맨은 방패와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은 TV를 통해 호주 전역에 중계됐습니다. 페인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해 공식적인 항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호주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윗을 통해 우리는 언론인에 대한 학대와 함께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박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주요 7개국 G7 회의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를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G7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러시아는 몇 년 전 크림반도를 침략한 뒤 G7에서 제외됐고 이후에도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위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G7 회의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동맹국 내지 친구들과 늘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속한 주요 20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G20 국가들과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실도 러시아를 G7에 복귀시키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며 참여 국가를 호주와 러시아, 한국, 인도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시민과 기업의 미국 이주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홍콩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영국의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고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홍콩 주민에 대한 거주 허가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소 절차 재개의 뜻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지난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올해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9월의 G7 정상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 G7 회의 확대를 언급한 것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견제 세임법이 반영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이 각국에 미중 사이의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자강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4도, 평양과 개성이 16도로 시작되겠고 연이틀 비가 내리면서 떨어졌던 낮 기온은 함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회복됩니다. 안주 수풍 신계는 19도까지, 평양 양덕 남포, 강계 해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주요 20개국 그리고 G7 정상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올해 말 G7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과 전 세계 경제력을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와 국가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는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며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 G7 회의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견제 세임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등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압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주요 7개국 회의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확대 회의를 9월 중 개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더글라스 팔 박사는 1일 VOA에 대통령의 G7 회의 확대 방침은 명백히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올해 G7 확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재건이 주요 의제라면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중국이 배제되는 이례적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참가 표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적어도 중국의 관점에선 한국의 대중 견제 참여를 인식하고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시 대화 상대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냉전 시절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중유화 조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을 거꾸로 중국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고립이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러 분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파일 전 보좌관은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4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는 러시아의 재편입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주요 정상회의 재편입 시사 발언은 기존 유럽 회원국의 반발과 함께 대중국 견제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차관보는 특히 중러 간 분열 시도 책은 러시아에 대한 면밀한 손익 분석이 동반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장기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상대적 소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직접적인 위협인 러시아와 더불어 한국, 호주, 인도의 참여는 이 같은 위기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G7 확대 방침은 세계 핵심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대중 견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Now,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히려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은 중국의 국제 질서 편입 거부 움직임과 비교해 이들 국가의 모범적 사례를 부각하면서 더 조화로운 세계 질서 재편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반중국 연대 형성 움직임으로 오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관여를 완전히 끝내기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무부는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각국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우리와 중국 중 한쪽을 택할 것을 국가들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의 합류를 희망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동맹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내 노후 미사일을 기습 교체하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중한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정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갑자기 남북 관계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파나마가 의도적인 선박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에 선박 등록 취소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주의보를 통해서 북한 등의 부정 조작을 지적한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해양 당국이 최근 의도적으로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끄거나 부정 조작해 운영하는 모든 파나마 선적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파나마 코로나 선적 선박 중 상선 총국의 허가 없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 장치 작동을 불능으로 만들거나 조작 혹은 변경하는 경우 파나마 관할 수역 내에서 억류 또는 통제됐던 모든 선박에 적용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또한 파나마 상선 총국이 1년 내내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을 중단하거나 위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부가 자동적으로 내부 수사 착수 책임 있는 항해 해양 안전부서로 발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 누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없다면 해당 선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박이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 행위를 정기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박 등록을 취소하거나 선박 등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작년 8월 발표된 결의에 따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들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들은 국내법과 파나마가 비준한 국제 규약을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해양당국은 작년 8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와 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의 부정 조작에 대응한 제재와 규제 조항을 담은 결의를 발표했다며 관련 제재 조치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공고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의 이번 공고는 특정 사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는 선박 위치 추적 장치 부정 조작을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14일 합동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세 나라의 공통적인 기만적 선적 관행으로 지목했습니다. 파나마는 다른 나라 선박의 등록을 허용해주는 편의 치적국으로 북한 당국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편의 치적을 악용한 전례가 있어 이번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파나마 정부는 2016년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5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 등록 자료에서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북한 당국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선적 선박은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선박 코티 등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에 여러 차례 연루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2018년 10월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가담한 파나마 선적 선박 두 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실제로 이 선박은 대만 회사들이 소유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같은 해 11월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코티 등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국 선박 9척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를 보유한 나라로 파나마 해양당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8,000척 이상의 등록 선박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영 선박 등록 기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켬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제재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가 지난 1일 공개한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제재가 효과적이긴 했지만 그동안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해 완전하게 이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재를 집행하고 달성할지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25억 달러 규모의 북한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과 중국 국적자 30여 명을 기소한 사건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대니엘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은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주도했던 대니엘 글레이저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이번 기소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법 집행으로 꼽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is indictment. We all know that North Korea.
이번 기소 조치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미 행정부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불법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기소 조치는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하기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하셨는데요. 북한 국적자 등이 실제 기소된 건 지난 2월입니다. 미북 대화 교착 상황이 법무부의 기소 사실 공개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It's always a tricky issue when you try to link criminal indictments and criminal process. The two don't really go hand in hand.
기소 등 형사 절차를 외교적 진전 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두 사안은 맞물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외교적 진전 상황을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시기, 중국에 대한 불만과 관련한 행정부의 좌절감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소는 외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소된 개인들의 유죄가 판명될 경우 이들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확인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등지에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금융 제재 회피 방법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진전됐습니까?
There's only a finite number of ways you can evade sanctions, but in other ways there's infinite variations.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노력은 무한대로 다양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 북한이 이전에 관여했던 불법 금융활동 방법과 같습니다. 북한은 유령 회사를 세우고 강력한 법과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들을 적발해 종식시키려고 하지만 북한은 상황에 맞게 적응해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할 순 없을 겁니다. 중국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할 때까지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중국 금융권이 북한의 대규모 불법 돈 세탁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들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They certainly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미국 정부는 은밀한 활동을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권한이 물론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위치해 있다면 해당 기관들은 그런 조치들에 취약해지겠죠. 하지만 재무부와 행정부가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중국은행들 중 일부는 크고 매우 중요한 은행들입니다. 이들은 국제금융 커뮤니티의 책임 있는 참여자들이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단속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벌금을 물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제재를 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대형 은행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기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 금융기관들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 mean, I think we shouldn't get too distracted by the term secondary sanctions. The U.S. has always had the ability to impose.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용어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북한을 돕는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돕는 기관들을 제재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를 더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북한 국적 28명과 함께 중국인 국적자 5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십니까?
If these are individuals who are in the financial world, who are in the banking world, the effect of these and the effect of any
기소된 중국 국적자들이 금융권, 은행권에 있다면 기소의 효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국제 금융 체제에서 거래를 평상시처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미국 법이나 제재를 위반하는데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미국이 이를 적발하면 더 이상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해왔는데 법무부가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Well, this isn't the first DOJ ac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gain, there's many.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 관련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항상 범정부적 접근법을 택해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들을 조율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와 관련한 권한이 있고 미 애국법에 따른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부만의 권한이 있고 국무부도 국무부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미국 내 부처들은 고유의 권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 근무했을 때와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I have to confess I've never fully understood what the term maximum pressure means either in the Iran context.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란 혹은 북한과 관련해 최대 압박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슬로건이라는 점 외에 말입니다. 대북 압박이 커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북한으로부터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진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최대의 압박은 북한과 같은 나라가 국제 금융 체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내 목표로 삼고 압박을 가하는 똑똑한 제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Do you think that the appropriate respons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is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 Korea and even increase pressure? But again,
현재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압박을 유지하고 또 압박을 증가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북한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규명하고 그 방법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중국과 영내 다른 나라들의 강력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아프게 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데니엘 글레이저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칸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폭넓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특정 면허를 신청한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등 미국 제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1일 세계 최대 기금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가 한인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모금을 불허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이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전달과 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넓은 제재 면제와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자산 통제실이 최근 북한 등 제재 프로그램 아래서 인도주의 관련 지원과 무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제재 면제, 예외, 허가를 강조한 통합 지침을 제공하는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 면허나 특정 면허를 통해서 이미 해외 자산 통제실의 제재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북한 지역 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의 특정 면허 신청에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미 재무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싸움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북 의료용품 지원을 위한 모금 계정을 개설하려 했지만 고펀드미는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모금 활동을 금지한다는 회사 이용 약관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6%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 따른 충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 산하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 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초에 전망했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3.7%에서 -6%로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한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북한 경제 성장률을 조정한 핵심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6.1%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1%로 둔화하고 세계 경제도 최소한 3% 이상 하락하는 데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가 전망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6%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6.5%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피치 솔루션스 경제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금 공급원이 상당히 고갈됨에 따라 정부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규모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 총서와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대외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올 1분기 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지난달은 2,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가 줄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이를 VOA에 북한 경제에 대한 피치의 전망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ey're having a bad time now and the economy probably is in decline.
북한 경제는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북중 국경 봉쇄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는 누구나 추측을 전제로 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서 피치가 전망했던 3.7%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타격을 받은 국가 공식 경제에 비해서 성장세를 보이던 민간 경제가 전염병에 따른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 think the private economy also is slowing. So it's a much, much worse situation now, I think.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올해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를 VOA에 북한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전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는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됐었다며 수치를 통해 당시와 비교하는 건 무리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피치의 하향 조정에 따라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과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 여러 유엔기구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과 18년에 각각 -3.5%, -4.2%의 역성장을 보였지만 지난해엔 1.8%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피치는 지난주 추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달 전망했던 -3.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5.6%, 중국 0.7%, 유로존 -8.2%, 한국은 -1.2%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하지만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우 내년에 소비 지출이 7.1%, 고정 투자는 9.7%로 반등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은 7.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춤했던 북한 관련 미 법원 사건들이 다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메일 접속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미국 법원에 제기돼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이 지난 29일 법원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사용해온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즌의 이메일에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그리피스 씨는 최초 북한으로 향하기 전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대표부가 뉴욕 맨해튼 이외의 지역에서 이메일을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대표부가 이메일을 열어본 곳이 맨해튼이 아니라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뉴욕의 남부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의견을 서한에 담았습니다. 미 법조계 관계자는 31일 VOA에 뉴욕 남부 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기소를 한다는 평판을 지닌 뉴욕 남부 법원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버라이즌 등의 관련 내용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 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사건들에서 다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미 법원들과 로펌 등 관련 기관들이 일부 운영을 재개하면서 법원에 계류되어 온 북한 관련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등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의 소송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8일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를 보관 중인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해 같은 달 11일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변호인은 올해 2월 이들 은행들로부터 자금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보호명령은 약 3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8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33명이 대거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사건 역시 실제 기소는 지난 2월이었지만 공개는 약 4개월 뒤 이뤄졌습니다. 해당 피의자들이 북한 등에 거주하고 있어 미국 법원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 북한 관련 사건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검사 출신인 한국계 미 변호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도 이것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체포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다른 법원 계류 소송과 사건들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0년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주요 사례입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의견문에서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최종 판결문은 승조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액수 등을 합산해 올해 초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승조원 46명과 가족 89명, 사망한 승조원의 상속인 36명 등 171명이 최종 참여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또 북한의 배상 책임도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수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배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은 관련 조사 시한이 이미 끝난 상태로 언제든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미 법원에 신원이 불분명한 피고를 밝혀낼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법원은 120일 내 조사를 끝내라며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주어진 시한은 5월 15일로 끝났지만 그 결과는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 법원에 제기된 북한 관련 형사와 민사소송은 10여 건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나 민사소송 등을 합하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움직임을 보인 사건을 제외하면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국적자 등 소재가 불분명한 제3국인이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간 법원에 계류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테레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예기치 않은 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게 됐던 테레사 김 씨. 탈북 당시 거친 물살과 싸우며 두만강을 건너면서 나의 삶을 이런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두지 않을 거라 다짐했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 도착해 가족들을 데리고 올 생각으로 마음을 다졌던 테레사 씨. 탈북한 지 2년 만에 중국에서 언니와 동생을 만난 테레사 씨는 중국을 떠날 여정을 서둘렀습니다.
예, 직접 했어요. 전화, 미국 대사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영어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로 한자도 모르고 전화를 놨어요. 그쪽에서 막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팩스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거기 가서 종이다가 그냥 저희는 탈북자인데 우린 두 자매다. 우리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또 도움을 요청한다.
언니는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이미 길을 떠났고 동생과 함께 미국에 가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미 대사관을 접촉한 겁니다. 테레사 씨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지는 한국. 왜 미국으로 바꿨을까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동생과 만난 다음에 미국으로 갈 거라 결정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연길에 있을 때부터 결정했어요. 그 어느 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한국 TV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TV를 보게 됐는데 뉴스에서 2005년이죠. 그게 이제 12월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받는다는 그거를 뉴스로 딱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서 그거 듣다가 내가 갈 곳은 미국이다. 딱 거기서 정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갈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짧아서 3년 목표를 잡은 게 길어서 10년 안에 내 무조건 간다 하고 계획 딱 잡고 있었죠.
동생은 언니의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미국 영화가 수시로 방영돼 미국과 북한의 차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테레사 씨.
북한 사람들이 모든 머릿속의 생각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모든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한국 영화는 안 돌리면 안 돌렸지 미국 영화는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영화들 많아요. 하여튼 너무 많이 봐서. 근데 보면 미국이 사는 거랑 이게 생활상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는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2005년 연길에서 우연히 본 텔레비전 뉴스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있었을지도 모를 테레사 김 씨가 2007년 상하이에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팩스를 보내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연락처를 그냥 남겼죠. 거기다가. 근데 한 시간 만에 전화가 탁 왔더라고. 팩스 딱 들어갔는데. 예.
마치 짜여진 각본 같았습니다.
이제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해에 있다 하니까 북경으로 찾아올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더만 그 사람들이 내일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 버스에 우리를 태워줬어요. 저녁에 북경으로 가는 버스에 내 동생하고 나하고 그 버스에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서 어느 호텔 앞에 찾아오라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차가 나와 있더라고. 그 남자 한 분에 여자 한 분이 있었어요. 한국.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어제 밖에서는 얘기를 길게 할 시간 없어. 그냥 차 타고 그냥 갔죠.
상하이에서 남의 집 아이를 돌보던 일을 하던 테레사 씨는 이 일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당시 두 자매를 도와준 교회의 보살핌을 받았었습니다. 두 자매는 탈북한 지 2년 만인 2007년 초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됐고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베이징의 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전날부터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얘기하라. 먹을 거든지 뭐 입을 거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받고 식비도 따로 받았습니다. 테레사 씨는 당시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물건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사관에 뭘 요구했냐면 영어 사전, 영한 사전, 이 사전을 달라고 제가 요구했어요. 그때 받았는데 이거는 그때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게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끝나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다가 넘겨주고 왔죠. 다른 애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언니가 한국에 먼저 가가지고 나한테 다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언니 보내준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영어를 한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서 영어를 말을 하려면, 벌어먹고 살려면 영어를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딱 앞에다 갖다 놓고 둘이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공부를 둘이 마주 앉아서 했어. 근데 나는 영어를 한자도 몰라요. 발음 기호도 못했어. 발음 기호를 알아야 읽겠는데 이 영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 동생은 영어를 배웠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거기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 동생이 영어를 잘해. 그래서 얘한테서 기초 공부를 배웠죠.
ABCDEFG HIJK LMNOP. 눈을 뜨면 책상에 앉아 동생과 함께 경쟁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하는 테레사 씨.
제 동생이 공부하는데 아주 꾸준해요. 엄청 꾸준해. 책을 한번 잡았다 하면 그거를 탁 파고 두고 하는 성격인데 둘이니까 공부하는 게 이제 경쟁적으로 해. 안 하다가도 내 하면 막 동생 따라하고 또 동생 하면 내 또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경쟁이 되더라고.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침대도 책상을 가운데다 놓고 침대를 양쪽에 놓고 침대에서 그냥 툭 일어나면 책상 마주 앉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에 컴퓨터를 할 수는 없는 인터넷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못하게 하는데 이제 CD를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미국 노래를 들어가지고 발음 기억 발음을 들었어. 미국 노래.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식사하고 잠자는 시간을 빼면 영어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까지 암기하면서 동생과 기초 회화가 가능해진 어느 날 또 다른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이제 조금 대화가 된다 할 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 붙여줄 수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예. 원어민 선생님 하나 붙여주더라고. 남자 선생님이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와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결혼했냐 그거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분이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Why not? 하고 물어봤어. 그게 이제 지금 기억에 남.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했어.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Why not? 왜 안 되겠어? 라는 질문은 그동안 난관을 잘 뚫고 나갔던 테레사 씨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테레사 씨는 당시 함께 보호시설에 있었던 탈북민 청년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어찌나 유별나게 영어 공부를 했던지 미국행을 앞두고 있던 2008년 3월 아침 자신들을 관리해주던 관계자의 말도 남달랐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공부하는데 이제 거기에 꿈이 빨간 꿈이 있었는데 그 꿈 가지고 머리를 던지고 공부했어요.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딱 들어오더만 책 덮어도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이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분이. 이제 그분이 책 덮어도 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한테는 오늘 떠납니다 하는 군말로 탁 들리는데 그래서 내 동생 뭐 오늘 우리 가는 날이네. 딱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딱 빠지더라고.
도망자가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 신분으로서 세계 최강국의 보호를 받았던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바로 그날 테레사 씨는 영어 사전을 덮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 살고 있는 테레사 김 씨의 사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워싱턴.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자강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에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함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기온이 다시 오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양덕은 오전에, 안주는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6도, 양덕 13도, 신해주 14도로 시작됐고 낮 최고 기온은 남포, 평양, 양덕이 27도까지 오르고 신해주 20도, 구성 22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간강계 지역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중간강계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중강이 25도, 강계 2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신계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는 16도, 사리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1도, 개성이 25도, 사리원은 26도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고 평강 지역만 오전에 흐립니다. 원산 아침 최저 14도, 장전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장진만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함경북도는 성진 김책은 맑겠지만 나머지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장진은 아침 최저 6도로 시작되지만 함흥과 청진은 12도, 성진 김책은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성진이 21도, 장진이 23도, 함흥은 26도입니다. 양강도 풍산 김영권 지역은 맑다가 구름 많이 낍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풍산 김영권의 아침 최저는 5도, 삼지연은 4도, 해산은 7도입니다. 낮 최고는 풍산 김영권이 23도, 삼지연은 21도, 해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산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내리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5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켈리앤 코누웨이 미 백악관 선임 고문은 폭스뉴스에 이번 행정명령이 전 세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방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완전히 통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비전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의 공식 문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종교자유 회의를 열고 전 세계의 종교 박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2일 중국이 아시아의 보석인 홍콩을 파괴하려 한다며 베이징을 비판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이날 의회에서 중국에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다시 고려할 시간이 있고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설 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과 중국이 가진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중국이 계속 기존 노선을 갈 경우 오랫동안 아시아 경제의 보석이었던 홍콩을 옥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은 여러 국가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영국이 중국에 강요할 수 없으며 다만 중국의 경로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 전역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시위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를 국내 테러라고 비난하며 시위 진압을 위해 모든 주지사에게 충분한 수의 주방위군을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조직자들은 가혹한 형사처벌과 장기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일 시위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최루탄으로 평화로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보다 권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의무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보살핌이지 유권자들이나 후원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필요보다 자기 정치 기반을 위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해 힘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시민과 기업에 미국 이주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 기업연구소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도 이날 홍콩의 자유를 억제한 중국의 책임을 물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2일 미국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도중 경찰에 폭행을 당한 자국 기자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워싱턴 주재 호주 대사관에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미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 현장을 중계하던 호주의 TV 기자 한 명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았으며 카메라맨은 방패와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은 TV를 통해 호주 전역에 중계됐습니다. 페인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해 공식적인 항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호주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윗을 통해 우리는 언론인에 대한 학대와 함께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박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